알렉산드에이르러서 기랍 전체를 알렉산드가 총들이 채 전부 먹어버려갖고 이 전체가 기랍이 되고 그 다음에 알렉산드가 그 요새를 몰아서 이제 이쪽에 있는 페르시아 제국 전체를 정복함으로 당시 정말 전 세계를 하나의 기랍 문명권으로 통일합니다. 그게 대경이 되어서 로마가 이제 이 기랍 지금 군세를 물리치고 지금 현재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는 여기에 로마가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크게 보아서 소아시아가 문명이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고 이 다음에 기랍 그 다음에가 여기 있는 게 현재 이태리고 당시에 로마 제국입니다. 여기서 로마는 이 로마 제국의 수도죠. 요 밑으로 가면은 이제 애굽이 있고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은 그래서 소아시아, 기랍, 로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은 범위가 좀 좁습니다. 보시는 대로 안디옥에서 출발해 가지고 여러분 구보로라고 그러는데 현재 영어로는 사이프러스죠. 사이프러스에 살라미스로 가가지고 바부까지 가서 바부에서 뭔 일이 났죠? 이런 바보 같다. 근데 바부에서 바 예수라 하는 이 박수를 눈물게 하는 역사를 하지요. 그러고서 다시 소아시아로 돌아와서 버가로 아나톨리아에서 이게 이쪽으로 돌아가 이고니움으로 해서 루스드라로 해서 돌아오는 게 첫 번째 선교 여행이고 두 번째는 범위가 더 넓어지죠. 첫 번째 선교 여행 했던데도 물론 저희 루스드라 이고니아 이쪽 그 다음에 이 안디옥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안디옥이고 여기도 안디옥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쭉 가가지고 어디까지 가요? 이제 무시연을 거쳐서 드로아를 통해서 드로아에서 뭘 보죠? 원래 사도 바울은 말이에요. 이 소아시아 이쪽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고 그죠? 근데 무언가게 성령께서 막으시고 그 다음에 드로아에서 뭐가 있어요? 아 좀 대답 좀 하시오. 드로아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꿈을 꾸지 꿈을 꿈에 누가 나타났어요? 아 그거 아니고 들어와서 꿈을 꿨는데 누가 나타났습니까? 오메 정말 다들 너무 겸손해갖고 그냥 아니 마게도니아의 사람이 나타나서 오라고 손짓하잖아요. 저기 전도사님이 자꾸 이러는 게 전도사님은 아는 거예요. 이 전도사니까 말하면 성도들이 또 이렇게 낙담할까봐 지금 부끄러울까봐 뒤에서 손짓만 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뭔지 몰라. 예,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에 환상을 본 걸 알아야지. 예, 그러고서 바울이 아 하나님의 뜻이 소아시아 이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마게도니아에 있구나 해갖고 마게도니아의 첫성 빌립보로 가서 빌립보에서 누굴 만나? 오메. 빌립보에서 누굴 만나요? 자매 이름 뭐예요? 자주장사 모시기. 나 어디서 조금 나올라 그랬는데 해요. 이런 거는 당당하게 말씀해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기도의 말씀 또 이럴 적에 발표하는 그 입술을 모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상급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루디아! 할렐루야! 오케이. 자주장사 루디아 만나서 거기에서 작은 루디아의 집에서 가정교회가 출발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빌립보서 보시면은 그 곡에서 출발한 게 빌립보교회가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마게도니아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있고 마게도니아에서 이제 아데네까지 갔다가 아데네에서 촌놈들 만나지요. 예? 거기서 뭐, 그, 뭐요, 저, 그, 바이, 그, 이름이 뭐지? 어디서 저 강론한, 에? 아레오바고에서 가면은 별거 아니에요. 그, 손이 저 아덴의 뒤에가, 거기가 산꼭대기 아닙니까? 그게 파르테논 신전이고 옆에 이 바위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걸터 앉아서 이 하질 없는 님들 그냥 잡담하는 데입니다. 거기서 정치적인 담론을 하고 거기서 부활에 대해서 청구했더니 저게 어디 말쟁이가 저 이상한 소리 한다 그러고서 제대로 믿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그죠? 그러나 여기 있다가 고린도 가가지고 고린도에서 엄청난 역사가 있었죠. 사실은 아덴에는 당시 히랍 문화로 보면은 아덴의 모든 히랍 철학이 가장 발전되어 있고 당시 세계 문명의 검자탑입니다. 아덴에. 그래서 히라부도 사실은 아덴에 있었던 히라부가 이게 히라부의 진짜 제일 알아주는 클래시컬 그리스 그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플라토, 뭐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의 그것들이 다 아덴에요. 그런 콧대 높은 아덴에에서 하나님 말씀이 통할 것 같았는데 안 먹혀. 그 고린도에 갔더니 고린도는 가보니까 요 고린도에 여기 저 시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지금 가면은 또 발굴해 놓은 게 있어요. 바울이 거기서 저 잡혀가서 이 있던 베마 로마의 총독 그 앞에서 심판받던 데도 있고 됐는데 거기에서 고개를 샥 돌리면은 오른쪽에 정말 이렇게 입구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렇게 있는데 여기 고적들이 쭉 있는데 고개를 싹 돌리면 저 위에 뭐가 있냐면은 언덕이 높은 언덕이 있고 그 위에 아폴로 신전이 있었어요. 거기에 성전 창기만 3,000명이 있었습니다. 성전 창기. 당시에 이 사람들의 이 종교라는 것은 이 신과 어떻게 우리가 만나느냐. 성전 창기와 교적을 함으로써 신정을 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이 성전이라는 게 성전이 아니고 여기는 온갖 추잡한 행위가 저질러지는 세상에 가장 막대먹은 동네입니다. 그걸 보니까 바울이 뭐 전부 장려거덕이고 시가지에 이게 전부 고린도는 이 상업이 또 극도로 발달해서 이게 세상의 향락과 온갖 타락이 가장 극심한 곳이에요. 거기다가 유대회당에 가서 말씀 전구하니까 저런 님 있냐고 그러니까 여기 도대체 싹수가 노래 그죠? 아 선교사로 갔는데 도대체 싹수가 노래서 여기는 복음이 도대체가 뿌리 못 내릴 것이나 하고 떠난다 그러는데 그 밤에 또 무슨 일이 있어? 아니 좀 얘기해 봐요. 밤에 일어나는 일이 있잖아.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아니 아까 꿈 얘기했잖소. 이번에 꿈에 누가 나타나? 아니 당신은 좀 가만히 있어. 이제는 딱 한 입을 했거든. 밤에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시갖고 바울아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도다. 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으로 봐가지고는 여기 너무 타락하고 이런 데라서 도저히 복음의 씨앗이 도대체가 싹을 낼 것 같지 않은 동네에 오시려 우리 인간의 문화가 타락하면 할수록 우리 심령 속에 갈구하는 복음의 갈구가 너무나 큰 거예요. 사실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지식 있고 덕망 있고 뭐 이런 님들한테 가면은 이런 사람한테 예수 전하면은 그냥 통할 것 같은데 완전히 굳은 돌처럼 마음에 문이 닫혀 있다고 오히려. 그래서 복음은 가난한 자 또 이렇게 타락한 사람들에게 가면은 오히려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6개월을 유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시는 대로 바울은 이게 발걸음이 참 빠릅니다. 김 목사처럼 무지무지하게 빨라. 그러나 한 곳에 머물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겠다는 이 열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한 명이든 한 곳이라도 더 하려고 여러분 보시오. 얼마나 빙빙 도는지 몰라. 이 일이 이거 어떻게 갔다 왔다 했을까? 여기는 바다는 예수님처럼 걸어서는 안 갔을 때 그죠? 배를 타게 되는데 그 육신은 당시 길이라는 거 말이에요. 우리 저 소아시아 지금 가보면은 이것들이 대체로 그 중국에서부터 실크로드가 아직 있습니다. 그 길을 타박타박 주로 걸어가는 겁니다. 기껏 타봤자 말은 못하. 조랑말이나 아니면은 저 동키 나귀 타고서 잡아뻗는 거예요. 이거를 걸어갖고 이렇게 문제를 하는 겁니다. 복음의 전점 때문에. 지시지 않았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 나중에 고백하는 거 보면은 가는 때마다 죄 터지고 40에 하나 감암매를 두 번이나 맞았다 그러고 그랬잖아요. 엄청난 핍박과 한단 속에서도 그렇게 전하는 다니는데 고린도에서 6개월을 유하면서 복음을 전할 정도로 고린도의 복음이 험망했어요. 그런데 고린도하고 비교도 안 되는 게 지금 에베소입니다. 이게 이제 3차 선교 얘기인데 보시면 2차 같은데 다시 해서 쭉 오는데 3차는 에베소에 중점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약 3년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하는 초점은 에베소에서의 사건입니다. 보시면은 21절에 아까 말씀 읽었는데 이 컨텍스트에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볼 적에 어떠한 컨텍스트가 전후에 있는지를 봐야 이해가 이 일이 다 된 후 그런다고. 그런데 이 일이 다 된 게 뭔고 하니 지금 바울이 3차 선교여행에 에베소에 가가지고 엄청난 역사를 행한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19장의 앞에를 보면은 처음에 그 1절에서 7절까지는 에베소의 오순절 사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에 오순절에 복음을 전거하니까 거기에 각 최선 사람들이 다 방언을 하면서 엄청난 역사가 있습니다. 그죠? 바울도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볼로에게 요한의 회개 세례만 받은 12명의 사도들에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이 사도 요한의 세례는 지금까지의 지연제에서 회개하라는 세례예요. 회개로 끝나. 근데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 세례입니다. 회개할 뿐 아니라 그 안에 주님의 영이 들어가서 능력으로 역사해서 이제 성도들의 삶이 이제 능력의 삶으로 완전히 이게 차원이 달라져. 성령의 차원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세례를 받으셨나요? 회개 세례? 요한의 세례 받았지? 아니요. 무슨 세례? 성령 세례를 받으셨죠.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은 무엇을?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이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받으니까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성령이 눈으로 귀로 완전히 느끼게 임하신 거예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엄청난 오순절 사건이 이제 에베소에서도 일어납니다. 처음엔 예루살렘에서 일어났지만 그 후에 이것뿐이 아니에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 회당은 유대인 회당입니다. 바울은 어딜 가든지 먼저 자기가 유대인이니까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의 율법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우리 앞에 디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 떠나 제자들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은 당시에 이 에베소에 있는 큰 대학입니다. 대학. 대학교에서 거기서 큰 강당에서 지금 하는 거예요. 2년 동안을 하는 거예요. 2년. 자, 회당에서 3달 했지. 그 다음에 에베소에 두란노 서원에서 2년을 했지. 약 3년 가까이를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큰 역사가 있냐면은 아시아에 사는 자는 여기서 아시아라면 소아시아를 얘기합니다. 바울이 2차 선교여행에서 그토록이나 복음을 끝까지 전하려고 소아시아 끝까지 가려고 그랬던 거죠. 근데 3차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두란노에서 말씀을 2년 동안 전하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엄청난 사건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고 부를 적에는 여기는 유대인들은 회당에 나가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물론 다 믿었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러나 유대인도 다 들었어요. 말씀이 모든 아시아의 백성들에게 다 들어갈. 왜냐하면 소아시아가 이게 지금 에베소가 소아시아의 수도이기 때문에 모든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또 대학에 공부하러 온 사람들이나 관청의 관리들이나 각성의 중요한 사람들은 다 지금 에베소에 몰려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두란노에서 전해지는 놀라운 말씀과 이적의 기사를 듣고서 다 몰려와서 복음의 말씀을 다 듣고 이분들이 다 나중에 흩어져서 소아시아 각처에 흩어져서 소아시아 7대 교회를 세우는 이제 원동력이 되는 인물들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씀의 역사가 허망한데 그것뿐 아니에요. 말씀이 이적과 능력으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악기들을 내보내실 적에도 예수님 손수건하고 앞치마 갖다 올렸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어. 그죠? 베드로가 병자를 낫게 할 적에도 말씀으로 하든가 직접 했지, 직접 베드로가. 그죠? 이 안전병이 일어날 적에도 내게 금과 은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일어나 그러라 그러니까 그러지. 그죠? 손수건 하나 착 났는데 딱 일어나지는 않았다고. 그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바울이 실제 거기 없어도 바울 손수건만 갖다가 올려도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악기가 떠나는 거예요. 지금 이방에서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거기다가 여기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유대 땅도 아니에요. 에베소. 이방인 에베소, 소아시아 수도에서 이런 엄청난 역사가 있어요. 이것만 있느냐? 이 정도가 아니야. 17절에 보시면은 에베소에 관한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안 믿는 사람도 예수 이름의 권세가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해서 행해지는 게 너무나 놀라우니까 이것은 능력이 함께하니 안 믿을 수가 없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걸 표현한 것은 에베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통칭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주 예수 이름을 높였다 그런다. 근데 높이니까 어떤 역사가 되느냐?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제 그 중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된 거예요.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구하며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의 구원의 역사는 꼭 회개를 동반합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은 5만이나 되더라. 당시 에베소는 이 여러가지 문화와 종교와 창락과 모든 관청의 중심지일 뿐 아니고 온갖 이 주술과 마술과 미신이 가장 성행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 양피지에다가 이 주문을 써가지고 우리 저 부적 품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걸 가지고 있으면은 질병이 낫고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비싼 것은 이런 양피지로 된 두루마리가 20만 불, 30만 불 합니다. 요새 돈으로. 왜냐하면은 그때는 종이가 없거든. 그러니까 양피지, 양의 가죽으로 해서 이거 쓰는 게 엄청나게 비용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때는 참 귀했어요. 이 교회가 있어도 성경을 갖고 있는 교회가 드뭅니다. 어쩌다가 바울 서신 하나 정도 가지고서 성경처럼 읽고 했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 생명처럼 여기는 전재산으로 여기는 이 두루마리들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이런 세상에 이런 온갖 우상숭배와 이 미신에서 떠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겠다고 주님 앞에 공포하는 거예요. 하는데 이게 도대체 불사르는 게 책값이 얼마냐? 은 5만이라고 그래놨는데 5만 드라크마입니다. 드라크마는 요새 저 우리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하루 일당이에요, 하루 일당. 그러면은 5만이면은 1년에 우리가 300으로 계산하면은 이게 몇 년분이 될까? 5만 나누기 300, 빨리 계산하십시오. 여기 저 제일 젊은 사람, 한수 팍팍 돌아간 사람 없나? 5만 나누기 300. 아이, 좀 대답해요. 그렇게 겸손을 해? 5만 나누기 300. 아니, 계산기 없어요? 컴퓨터도 없나? 한 150 정도 되지. 150년간 일해서 받는 수당이야. 그러니까 1년 연봉이 요새 뭐 먹고 살려면 얼마씩 받아야 먹고 삽니까? 연봉. 집 있고 옷 자고 좀 하면은 연봉 한 6, 7만 불 받아도 겨우 살아요. 집 없는 사람도 그래. 근데 자고간 뭐 매일 그대 걸베이빵만 먹고 살아도 왜 웃습니까? 걸베빵이 뭔지 아시는 유식한 분이 여기 있구만. 걸베빵이 뭔지 모르는 사람 손 들어봐요. 걸베빵. 몰라요? 걸베이가 뭔지 알아요? 거지. 걸베빵이 거지나 먹는 빵이라는데, 요새는 그 붕어빵 어쩌고 하면서 기회라고 그래서 왔는데, 그 길가에서 이렇게 해서 그냥 그 밀가루, 그 그냥 국물만 있는 거 훌륭 부어갖고, 그 더근더근한 데서 찍어내면은, 이거 먹어봤자 거기도 하나도 없어. 그 걸베빵이야. 옛날에 1원 주고 사먹고 하던 걸베빵. 그런 것만 먹고 해도 2만 불은 있어야 살아요. 그죠? 2만 불 갖고 살기 참 힘듭니다. 연봉 2만 불이라는 건 정말 힘들어. 그렇게 따져도, 2만 불이라고 따져도 2만 곱하기 150, 이것도 계산 못 하는. 걸베이 모른다는 사람. 그래, 빨리 계산해. 2만 곱하기 150. 2만 곱하기 150. 저 뒤에 웃는 안경 쓴 우리 씩씩한 청년. 응? 미치고. 아니야, 그러네. 2만 곱하기 150. 30만. 아이고, 죽겠네. 요새는 계산기가 나오더니 3천만 그건 좀 뻥이다. 300만 아이가 아이고 답답하 이 사람들아. 2만이면 만에다가 2에다가 150을 못 받는 300만 불이야. 적어도 300만 불 내지 500만 불 정도 되는 두루마리를 물에 태운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길래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데 이제까지 가지고 있는 자신의 모든 인생을 송두리째 태워 없애는 거예요. 어떤 마술사는 자기 전 재산을 다 태운 겁니다. 예수 이름 권세 앞에 모든 것을 희생할 만큼 값어치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불에 태운 거예요. 완전한 회개와 완전한 회개와 그 다음에 헌신으로 나타난 역사예요. 이 정도면 이제 할 만큼 했지요, 그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웬만한 선교사나 웬만한 목자는 이 정도 역사가 일어나면은 이제 이 자리에서 주일날 설교만 해도 얼마나 잘 될까? 더 이상 뛰어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컨텍스트에서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그의 로마도 보아야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경영한다고. 그런데 그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하면은 번뜩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 좀 대답 좀 하시오. 안 그러면 나 오늘 한 시간 더 이상 설교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 예, 누가 쉬 한다. 예, 십자가의 사건. 예루살렘은 선지자가 죽는 곳이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역사가 기원전과 기원후로 나눠지는 분수령이 되어서 모든 인류의 운명이 바뀐 순간입니다. 전부 이 세상이 송두리째 불에 타서 없어질 지옥갈 세상 인간들이 이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살 수 있는 희망을 가져다 준 역사적인 사건 예루살렘인데, 그런데 그곳에 무엇이 있어요? 선지자가 죽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고난의 도시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경영하는데, 그 한 장 딱 넘기면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는데 무슨 마음으로 가는지를 보셔야 돼. 예루살렘에 가서 폼 잡으려고 가는가? 그게 아니야.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데, 성령의 이제 강건한 매임이 있다. 심령의 매임을 받은 거예요. 안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마음으로 가는?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바울이 가는 각성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렸죠. 그러나 지금 가는 예루살렘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인 것을 바울이 알고 있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느라.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그 후에 갈라는 진짜 목적지가 있습니다. 고난의 예루살렘을 거쳐서 가고자 하는 진짜 목적지가 어디예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는 어디입니까?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 제국의 수도, 세상의 모든 권세가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제국의 심장부가 로마입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성교여행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 모든 업적과 특히 에베소에서 나타났던 놀라운 말씀과 기적과 회개와 헌신의 역사가 이것이 자기가 종착역이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에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큰 꿈이 있습니다. 더 큰 꿈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는데, 어디서 마치느냐?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의 복음의 깃발을 팍 꽂는 걸로 마치겠다는 거예요. 그 꽂는 것이 죽음일지라도 그것이 바울에게는 가장 큰 영광이에요. 그래서 로마는 바울의 영광의 도시입니다. 그 로마를 가기까지는 결단코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데, 근데 그 가는 길은 가시와 길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성도들도 모이고, GCF 헌금도 이제 다른 교회보다 훨씬 많이 하고, 성도들도 열심을 내기 시작하고, 성전 세우고, 그곳의 현실에 안주하는 순간에 너희가 섰다고 생각할 적에 넘어질까 조심하래요. 우리 인생은 이제는 할 적에 망하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사랑하는 교회는 현실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큰 꿈, 영광의 로마의 꿈을 위해서 오늘의 막 다가오는 예루살렘의 고난의 길을 묵묵히 소망 때문에 걸어가는 인생,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축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러한 사도 바울의 태도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크게 들어 사용하시는 사도. 사실 우리가 지금 성경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울신앙이에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 있는 그 신앙이 사실은 우리 조직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완전 뼈대를 이루었습니다.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이 다 바울의 서신이에요. 사도 바울, 어느 누구도 바울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비록 바울은 같지만 바울이 남긴 이 말씀과 이 태도, 로마도 보아야 되는 이 태도가 지금 현재의 교회를 지금까지 끌고 오고, 정작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땅끝까지 전해지는 이때를 향해서 매진하는 우리 CNM 같은 교단도 사실은 사도 바울의 이 정신의 근거입니다. 이 세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복음 전관회를 마치자고 그래서 모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은 꼭 교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삶에도 마찬가지, 국가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번 간단하게 제 과거에 겪었던 일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 개인 간증은 아닙니다. 언제 기회가 나면 하겠지만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원래 미국에 삼성물산 주재원으로 왔습니다. 81년에 저는 저 담당한 게 강관 스틸 파이프를 미국에 수출해서 미국 시장 규모가 엄청나게 커지니까 주재원으로 나왔는데 그때 우리가 했던 일 중에 저희 부서에서 했던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갑자기 이 본사에서 명령이 내려와가지고 당시 연말 연시에 꼭 일본에 건너가가지고 일본에서 향후 사업을 구상합니다. 당시 삼성하면은 이미 업계에서 가장 탑이었잖아요. 그러나 주로 했던 게 다 소비재 종류입니다. 대체로 섬유, 그 다음에 제일제단, 뭐 그 다음에 합성, 온갖 이런 것들로 성공했는데 그때 이병철 회장의 마음속에 탁 떠오른 게 있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이제 IT다. IT라는 게 지금 이게 컴퓨터 종류, 여러분들 반도체 이쪽 산업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당시에 컴퓨터 컴자도 몰랐어요. 삼성이 1978년도에 처음 한 게 뭐냐면은 일본에서 만든 모든 부품들을 갖다 컴퓨터라는 것을 이게 쇼하느라고 조립을 한 분에서 동방필딩에서 전시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병철이 그때 꿈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사람이 일본에서 항상 가지는 시간이 지금 마츠시다 덴키라고 해서 여러분 이제 파나소닉 만드는 일본의 제일 큰 전자회사 중 하나죠. 소니, 그 다음에 일본의 히다치, 온갖 이 메이커들의 회장들하고 연말 연시에 같이 회합을 가지면서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분들의 어드바이저를 받아요, 청구를. 근데 당시 마츠시다의 회장이 마츠시다 고노스케입니다. 그 양반이 마츠시다를 맨주먹으로 창업해서 전 세계의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로 세웠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츠시다 오노스케에게 이 회장이 물었다. 오노스케 회장님, 이제 삼성도 더 이상 이런 그 소비재 섬유나 이런 데 만족하지 아니하고 이제 미래를 위해서 보다 더 꿈을 갖고 나가보자 하는데 IT 산업을 하고 싶습니다. 반도체 시작을 하고 싶은데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고노스키가 한다는 얘기가, 아이고, 이 회장, 그것은 꿈도 꿔서는 안 되네. 반도체는 1년 뒤지면은 따라잡는데 30년이 걸리는 일인데, 한국은 지금 일본에 30년이 뒤져 있어. 따라가려면 30 곱하기 30 하면은 90년? 미치겠네, 이런 건데, 산수, 운전. 900년, 900년. 이론적으로 그런 거예요. 반도체라는 것은 지금은 더 빨리 변합니다, 여러분. 하루 늦으면은 too late. 그런 상황이니 그건 하지 말고 어차피 삼성이 지금 세계적으로 그래도 괜찮은 그런 컴퓨터가 아니라 뭐 테레비나 만들고 그런 걸로 만족하고 있으라고 그랬다고. 근데 이 회장이라는 사람이 보통은 고노스케 회장의 말은 이게 황금률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무조건 순종해서 해와서 성공을 해온 거예요. 그런데 이때만은 달라. 당장 그 다음날 뉴욕 지점에 제가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ITT 그 노후 설비를 사는 뒤로 시작을 시킨 거예요. 그 700만 불을 사버린 거야. 그것도 노후 설비를. 왜냐하면은 일본에서는 절대로 한국의 기술을 전수 안 해줘요. 노후 설비라도 안 줍니다. 그러니까 미국으로 손을 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노수를 그거를 700만 불을 공수를 하는데 우리가 밤을 세워서 출력으로 비행기로 공수를 하는 건데 플랜트를 생각해봐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전국만 커야 아마 설비를 분해해가지고 그 중장비를 공수해갖고 하루가 못하니까 이 회사에. 그렇게 시작한 게 삼성종합반도체고 그 삼성종합반도체가 반도체 시작해서 처음에는 반도체는 수율이 최소한 85%를 넘어야 돈돈이 되는데 처음에 수율은 60%, 70%. 하루에 100만 불씩 막 이렇게 적자가 나는 거예요.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삼성 전체에서 이 회장을 향한 뭐 원망도 있었고 국가적으로도 삼성 저것 때문에 망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한국의 GNP의 40%가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바로 반도체로 시작한 IT 제품입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세계 지금까지 8회사밖에 성취 못한 성취는 뭐냐면은 순익을 100억 불을 받았어. 여러분, 1963년도에 그때 한국이 수출 1억 불을 달성했습니다. 그래갖고 1억 불 탑, 뭐 난리가 났었어요. 63년대. 지금 2005년입니다. 40년 조금 더 됐지. 한 회사가 순익을 100억 불을 지금 한국 경제는 삼성전자가 없으면 그냥 도산합니다. 삼성 한 회사 때문에 LG도 지금 밀어졌지만 삼성하고 LG 두 회사 어떻게 보면 한국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국민들이 다 굶어주고요. 이 회장이라는 사람 한 사람이. 근데 재밌는 게 이 100억 불 순익을 달성한 회사가 지금까지 세계 역사상에 8회사밖에 없는데 이게 어느 정도 개념이냐. 일본의 마츠시다 보너스 계획 같은 마츠시다와 히다치 온갖 일본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큰 반도체 회사 전자회사를 다 합친 20개 회사의 순익을 다 합친 것보다 많아. 통쾌한 역전입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근데 그게 왜 가능했는가? 이 이명철이라는 사람이 난 개인적으로는 썩 그렇게 그 양반 안 좋아해요. 썩 안 좋아해요. 그 회사에 있고 내 영감님하고 악수 딱 한번 해봤어. 그 반도체 그렇게 해서 삼성 반도체 설립하고 이 양반이 미국을 아주 엄청나게 혐오합니다. 싫어하는 사람이야. 평생 미국을 한 번도 안 왔어. 그러다가 이 반도체 사건 때문에 미국으로 눈을 돌려서 모든 IT의 기술이나 이런 것을 전 어디서 가져갔냐. 미국에서 다 가져. 미국 지점 통해서. 그래서 보스턴 대학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받게 됐다고. 그래, 미국적으로 봐서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지금 한국과 미국의 이 유착은 사실은 이때 이병철과 미국의 유착이에요. 그래서 보스턴 유니버시티에서 명예 박사학위를 준대도 그게 원인이 있다고. 엄청난 역사를 입은 거예요. 그때 와갖고 뉴욕 지점에 왔는데 이 영감님 그때 죄송합니다. 이 영감님이 굉장히 가실 때가 다 됐었거든.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가셨다고. 악수를 하는데 전혀 나보다 훨씬 작아요. 꽉 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부심이 저런 데 세거든요. 이런 얘기가 한번 내가 하려고 그러다가 그랬다고 좋긴 하지. 그리고 악수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기백을 가지고 이 사람 사업에 있어서 똑같습니다. 인생사례도. 당시 삼성이 이미 성취했던 한국 업계에서 제1이잖아. 제1제당. 전부 제일 좋아해. 이 미풍만 이 미혼한테 졌지. 딴 거 다 제일이야. 전부. 거기에 안주하지 않으라고. 미래는 진짜 더 큰 목표는 이제 IT에 있다고 보고서 새로운 꿈을 향해서 가는데 주위에서는 전부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불가능이야. Impossible예요. 계산적으로는. 어떻게 그때부터 불과 30년 만에 당시 30년 뒤져서 900년은 걸려야 되는 그것을 따라잡았네요.
그런데 가능합니다. Never too late 영어로는. 지금 현재가 중요한 때예요. 용기를 가지고 남들이 아무리 불가능하다는 큰 꿈을 향해서 그걸 계획하고 과감하게 투자하고 그걸로 인해서 받는 현실의 어려움을 참고 묵묵히 가면은 때가 되면은 그 꿈이 현실로 바뀌는 거예요. 그럴 적에 이명철이라는 사람만 잘 된 거 아니에요. 후손이 잘 됐지. 이건희 회장도 그랬었는데 뭐 어떤 사람들은 이건희의 뭐 동물적인 사업 감각이 있다면서 따발 같은 소리요. 난 그 회사 떠난 지 한참 됐으니 목사니까 얘기해도 사임당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나 아버지의 지금 그 후광 때문에 아버지가 심어놓은 거 먹는데 그거 이건희 회장만 먹습니까? 삼성의 지금 이 양반들 그 직원들이 받는 보너스가 삼성전자 작년에 평균 7,200만 원씩 받았어. 보너스가.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뿐 아닙니다. 한국 국민이 삼성 때문에 사는 겁니다. 복음 역사도 마찬가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로마라는 자기의 사명에 대한 불타는 꿈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고난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현재의 고위 교회가 있고 풍요로운 교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마찬가지예요. 풍요로운 교회가 지금 현재 어떤 면에서 기호에 처해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이 많은 꿈을 어느 정도 실현한 교회예요. 사실은 여러분 짧은 시대에 이만한 성전을 벌써 장만하고 있는 교회도 드뭅니다. 그리고 이만한 성도들이 또 복음의 불길이 있어서 우리 교단의 지식 부흥금을 얼마나 많이 해요. 다른 교회보다 훨씬 많이 하시고 그걸 통해서 전 세계 복음 전하는 많은 선교사들이 지금 열심히 뛰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어요. 자부심을 가진 만이에요. 그러나 요때가 중요합니다. 요것에 만족하면은 여러분의 인생도 고르고서 넘어져버려요. 교회가 지금 새롭게 힘을 합쳐서 보다 더 큰 꿈을 꾸셔야 돼요. 여러분의 선교의 역사에도 현재 이거에 만족지 아니하고 이것에 10배, 100배, 1000배 되는 엄청난 복음의 역사를 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해야 돼요. 빈자리도 꽉 채울 뿐이 아니고 자기가 뒤져봐서 더 이상 교인이 들어올 수 더 큰 교회를 세워서 힘을 더 키워야 돼요. 뉴욕과 미국과 전 세계를 복음화하자는 게 규모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 이은성 목사님이 내 다른 건 잘하는지 잘 몰라요. 솔직히.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큰 꿈의 비전을 던져주는 훌륭한 지도자예요. 이 꿈의 목표는 평신도들이 보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지도자는 보통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큰 꿈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불가능에 도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평신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의 그 큰 꿈을 같이 품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할 적에 그 꿈이 여러분의 꿈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힘이 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교회 생활이 힘이 나야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가정에 힘이 나고 여러분의 사업도 일어나고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도 이 땅에서 꼬리가 되지 아니고 머리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목사님이 여러분에 던져주는 그 큰 꿈, 그 꿈을 같이 꾸시기 바라고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여러분의 로마, 그 교회 꿈 안에서 내 몫은 무엇인가? 나의 로마는 어디에 있는가? 그 목표를 설정하세요. 그 꿈을 향해서 매일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일어나서 기도하실 적에 여러분 개개인의 일은 하나님께서 저절로 다 들어주세요. 너희는 먼저 뭘 구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한 가지만 모든 것을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장구다운 큰 꿈, 우리 풍요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다시금 꿀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오. 우리 목사님과 함께 그 꿈을 향해서 하루하루 매진할 적에 현실에 다가오는 고난이 어렵더라도 그 소망 때문에 고난을 딛고 이겨서 폭풍 같은 인생을 무리를 걷던 베드로처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장군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할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큰소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우리 목사님 말씀같이 고난의 길을 통과하고 나아갈 때 로마까지 가고 결국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위에 세워주신 귀한 사명을 다 완수할 줄로 믿습니다. 다같이 여러분 찬송가 496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저와 같이 길 가고